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치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오늘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 이런 뜻인데 지난주 말씀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의 기도는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마음은 사람이 노력해서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문제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거를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은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 모두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고 지정의를 포함하는 전인격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경험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며 우리는 믿음을 기도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회복을 경험을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권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는데 어떻게 기도 가운데 그 능력을 경험하며 또 발휘를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그 모든 결론에 가서는 결국 우리들의 사랑과 감사가 우리들의 기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 속사도의 1장에서의 표현대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우리는 의심하는 병을 사실은 조금 덜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단회적인 뜻이 있고 하나는 점진적인 뜻이 있는데 단회적인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믿음입니다. 한 번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뒤로 또 두 번째 믿어야 되고 또 세 번째 믿어야 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마치 재판석에서 어떤 사람에게 무죄 선고가 떨어지면 그걸로 그냥 무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죄가 조금씩 벗겨져서 무죄가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선포하면 끝나는 건데 우리의 믿음은 단회적인 단회성을 가진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믿었다 그러면 구원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은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점진적인 믿음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씩 믿고 또 믿고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한 번에 끝나질 않고 계속해서 배워가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이 인격화가 되는 걸 경험하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믿음을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을 해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이 고치질 못했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같은 맥락에 야고보 속사도는 지금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뒤에 가서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고 기도하니까 또 비가 왔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 엘리야는 그 강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은 뭘까? 오늘 저는 그 원인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라는 말은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모두는 죄악과 타락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 고통, 슬픔 이 모든 것들은 그 결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을 겪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뭐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서운한 게 있으신가. 때로는 좀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은 교회 내에서도 어떤 분들이 병을 경험을 할 때 고생하고 있는 마음을 잘 헤아리질 못하고 뭐 잘못한 거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런 철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어떤 곳에 재앙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들의 죄악과 타락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왔어요. 이제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연습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오늘 믿음의 회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왕이 임금이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서 구걸을 하는 소년 한 아이를 보고 참 총명하고 똑똑하게 보이길래 데리고 와라. 궁궐에 데리고 가서 잘 씻기고 이제부터 내가 아들을 삼을 테니까 이제부터는 왕자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잘 씻기고 좋은 옷을 입고 잘 꾸미고 누가 봐도 왕자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식탁에 와서 앉았어요. 왕의 식탁에 와서 앉았는데 이 아이가 앉자마자 막 손으로 여기저기 음식들을 집어서 입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순식간에 식탁은 난장판이 되고 이 아이는 그냥 막 허겁지겁 손으로 집어먹고 입에서는 막 상소리가 나오고 겉모습은 완전한 왕자고 이제는 신분도 왕자입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 아직 거지같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아직 옛날의 타락의 성향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한 번도 해보질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잘 사는 부모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해서 같이 사는데 며칠 아이가 참 밝고 좋습니다. 참 기쁘고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아이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부모가 왜 그럴까? 우리가 뭘 이렇게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이 아이가 왜 그럴까? 밤에 잠자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 그래서 물어보니까 두려워요. 제가 언제 나가면 되죠? 내가 언제 쫓겨나죠? 넌 쫓겨나지 않아. 그런데 마음에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밤새 울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 해결을 하시고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일이 탁 터지면 탁 트리거가 되기 시작하면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서 벌벌 떱니다. 병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떡하죠? 두려움에 벌벌 떠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치유에 대한 건 오늘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자세한 내용들을 주보에다가 오늘은 뒷면까지 제가 실어놨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부 학자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무력감은 학습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생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줄기세포,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다른 환경에서 배양을 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는데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환경의 요소가 유전자의 요소보다 더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TV 다큐멘터에서 쌍둥이 두 자매를 추적을 해봤습니다. 한 할머니는 72세 되셨는데 얼마나 밝고 힘차게 사시는데 육체 나이가 30몇 세예요. 똑같은 쌍둥이 자매 어떤 할머니는 어떻게 사시는지 모를 정도로 온갖 성인병은 다 가지고 계시고 그 몸으로 어떻게 사는지 모를 정도로 의료진이 보기에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똑같이 성장했는데 마음가짐에 따라서 삶의 퀄리티가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또 한 가지 다중인격장애라는 정신병이 하나가 있는데 이 병을 가진 사람은 어느 순간에 다른 인격이 나옵니다. 이중인격인데 그건 이제 병입니다. 그런데 살펴보고 관찰을 해보니까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굉장히 수줍고 이런 사람으로 지내다가 어떤 다른 인격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뀌는데 그 순간에 이전에 사람이 갖고 있었던 알러지나 몸의 흉터나 또 이런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극단적일 때는 몸의 흉터까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같은 몸인데 다른 인격이 바뀌니까 몸이 다 바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 심리 상태가 뇌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사람들의 몸에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는가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 심리 신경 면역학 이런 그 바이올로지 학문이 하나 생겨서 연구를 하는 중이라고 그럽니다. 같은 몸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몸이 변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기들을 집에서 키울 때 성장 과정에 부모나 환경이 주는 그런 어떤 요소들 때문에 우리 아기들이 유아기에 성장할 때에 인격을 형성하는 많은 부분들을 거기서 다운로드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것처럼 부모로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너무 이게 쇼킹하기도 하고 좀 반성도 되기도 하고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요즘 제가 우리 주한이하고 같이 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기도를 합니다. 제 기도를 하면 얼마나 경건하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냥 아주 간절한 태도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엉덩이는 뒤로 들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딱 시작을 했어요. 식사기도를 이제 하면은 다 눈 감고 기도하는데 혼자 눈 뜨고서 온갖 말썽을 다 부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맨 끝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딱 그 순간에 어떻게 알아듣고서는 딱 기도의 자세로 돌아옵니다. 누가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목사의 위선을 어떻게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잘 배웠을까. 남들이 볼 때만 기도하는 것 같이 하고 그냥 즉시로 바뀌어갖고 딴짓하고 있다가 끝날 때 가서 그냥 탁 하고서 아멘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배워요. 이 목사의 위선을. 그죠? 창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돌고래가 수영을 하는 법을 알고 있대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물에 던져놓으면 가라앉지 않고 몸으로 헤엄하는 것을 알고 있어가지고 헤엄을 치고 다닌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그저 물가에만 가면 소스라치게 놀래죠. 아이고 이거 큰일 난다 큰일 나. 물이 자라면서 아이들한테 무서운 게 되고 어느 몇 살이 되고 나서 수영을 배우려고 그러면 거의 한 달 동안을 물에 친숙해지는 훈련 먼저 합니다. 그리고 새로 배워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참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순식간이라는 거죠. 순식간에. 마치 우리 조련된 코끼리를 새끼 때 잡아다가 다리를 묶어가지고 기둥에 묶어놓으면 그 코끼리는 평생 그 반경에서만 삽니다. 그러다가 서커스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단상에 올라가서 밧줄만 묶어놔도 기둥에 묶지 않아도 이 코끼리는 고기를 벗어나지 않고 고기 안에서만 돌아다닙니다. 그 거대 동물이 집이라도 부술 수 있는 큰 힘이 그렇게 바뀌고 속박되는 게 그렇게 프로그램 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예를 드는 이유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또는 그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다운로드 해가지고 받은 우리들의 프로그램, 삶의 프로그램과 우리에게 구축된 이 삶의 라이프 시스템이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지, 우리의 가능성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영향이 마치 거지 왕자처럼, 우리는 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도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앞에 벌벌 떨면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된 그 어떤 것들을 우리는 왜 그렇게 그저 무슨 기회만 탁 생기면은 그저 사정없이 꺾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인지 세상에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그저 사슬처럼 묶여가지고 절절매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건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부인한다는 것, 오늘 야고보사도는 본문에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함께 모여서 죄를 서로 죄를 고백하며, 이 말은 그저 내가 잘못된 어떤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막 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요즘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내려놓음이나 또는 자기 비움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피동적인 동사가 아닙니다. 비우고 끝나는 게 아니는 허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적극적인 겁니다. 나태와 게으름은 그것도 행동이에요. 그것도 부정적인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파지티브한 행동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그 우리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그 사단의 악한 세력들을, 거짓말들이죠, 우리가 이미 다 벗어나 있는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묶여있는 것과 같은 이 코끼리와 같이 우리가 이미 다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속박되어 있다는 그 거짓에 속아서 우리가 참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저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마치 부엌에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큰 들통에다 물을 끓여요. 아이는 저기 가서 재밌게 잘 놀면 돼요. 근데 그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저 물이 끓고 있어요. 어떡하죠? 거기다가 손을 갖다가 집어넣고 펄펄 끓는, 어이 뜨거워 뜨거워요. 어떡하면 좋죠?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 자유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대하고 우리들의 삶의 고뇌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단의 종으로 묶여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사단이 이리저리 파헤치고 다니는 그런 모습에, 아무런 힘도 없이 거기에 매달려 다니는 그런 모습인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에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뭘 의뢰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 어려운 일들, 우리가 신뢰하는 거는 뭘 신뢰하느냐면 지금 여기에서 어쩔 수 없어서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 부인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안에서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승리를 외치고 그 승리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그렇게 우울하고 우리가 그렇게 왜 좌절하는 모습인지, 질병이나 재난을 만났을 때, 유전병을 겪고 유아 시절에 부모나 환경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지, 이런 모든 일들이 나의 잘못은 아니에요. 나의 잘못도 있지요.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주는 것도 있어요. 그건 징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지요. 그것이 아닐 경우는 모든 경우에 그 모든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의뢰를 신뢰를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겁과 두려움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것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들, 이것을 잘 기억하고 문제를 겪을 때 그것이 너무 커 보여서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과 능력마저 다 상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지해가지 말고 진정한 자기 부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나에게 선을 주실 구하는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날마다 날마다 그 신뢰하고 날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증이 그거잖아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슬픔의 세력들은 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권을 되돌려 드려야 됩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기와 냉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열이 있는데 열은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열을 계속 가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수천 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열을 빼기 시작하면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보통 지금 절대 온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섭씨 마이너스 273도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냉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이 없으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악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가 악을 경험하고 죄를 경험하고 타락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으로 나왔습니다. 빛의 자녀로 빛으로 나왔으면 우리에겐 더 이상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어두움을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빛 앞에 있고 빛 안에 있고 빛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왜 가끔씩 우리가 어둠의 세력 앞에 벌벌 떨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질 않으니까 끝까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주먹을 의지하고 있다가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세상이 끝나는 거죠. 그 경우는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이 있는데 젊은 나이에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고 자신의 멘토까지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깊은 자기 성찰 가운데 이 젊은이가 이 책을 쓰는데 결국은 내 안에 이 나라고 하는 이 고집이 우리의 적이라는 겁니다. 에고는 다른 말로 자만심, 자긍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자기도취입니다. 끝까지 내가 뭔가가 된 것처럼 우리 흔히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말하죠. 정말 믿을 만한 존재예요? 되물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믿을 만해요? 아니라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교육과 넘쳐나는 자기개발에 관한 서적들, 엉뚱한 이런 이야기들이 온통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어요. 신앙인들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 뺏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늘 그 착각 속에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자기 고집 때문에 신앙 생활을 못해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수도 없는 자기의 허상들 수도 없이 만들어놔요. 나는 기업가다. 홀로 서기를 꿈꾸며 독립했다. 나는 이번엔 승리할 것이다. 내가 선두이기 때문이다. 나는 작가다. 내가 뭔가를 출판했기 때문이다. 나는 부자다.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이다. 나는 특별하다. 선택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보통 우리들이 만들어낸 자아상들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씩 이런 데 빠집니다. 반드시 경계해야 될 자기 속임수입니다. 암탉이 알을 낳기 전에 병아리를 세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전에 생선을 요리할 수 없는 겁니다. 잘못된 자기 자아상들이 우리를 헛된 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그럴 때에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을 때에 그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풀어내고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대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를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니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그때 그것을 하나씩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 배우는 겁니다. 둘 배우고 셋 배우고 그 다음에는 전폭적으로 내맡길 수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보다 더 큰 로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 나아가 잠시 육체의 영향 가운데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질문합니다. 우리의 자존감 낮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됐고 왜 나는 돈 많은 부모 못 만났고 왜 나는 좀 좋은 사람들 옆에 좀 있지 않아요? 왜 내가 이렇게 됐어요?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인생이 원망스럽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어둠이 주는 권세에 압도당하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면 됩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사지가 다 잘린 사지 절단증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헬렌 켈러 같이 눈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으면 불행한 건가요? 스티븐 하킹처럼 평생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면서도 평생 휠체어에 누워서 살아야만 했을 때 불행한 건가요? 그러면 복된 거는 뭐예요? 그 잘생기고 키 크고 좀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남봉꾼처럼 살다가 가는 게 그게 복이에요? 뭐가 복이고 뭐가 저주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복되게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복이 있게 만드셨어요.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불행하게 만든 적 없습니다.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잘못된 세상의 체계가 우리를 잘못된 사람처럼 만들어요. 감사를 뺏어가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축복과 행복들을 뺏어가고 왜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왜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적이 없어요. 때로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질병을 얻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아파요? 하나님 왜 내가 고통스러워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봉사했는데 왜 내가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은 질병 준 일 없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의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 제한성 속에 살아가고 잘못된 스트레스가 병을 만들고 있어요. 병을 치료하는 3분의 1이 플라시보 효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약이 아닌 거짓 약을 줘도 그거 먹고 치료가 됩니다. 3분의 1이. 근데 더 가슴 아픈 거는 70%가 노시보 효과. 스스로 아프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들고 있는 질병들. 그것에 꺾여 넘어지는 경우가 70%입니다. 결국은 불신앙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돌리세요.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에 우리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질병의 요소들이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나가고 다 씻겨나가고 그리고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육적인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맹인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금방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평생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죠.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적이 없어요. 관심은 이 병에서 헤어나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원해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 질병도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복된 모습으로 잘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가 불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냥 갈기갈기 찢어내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나 스스로 병을 만들고 있어요. 나 스스로 좌절하고 있어요. 주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이제는 내가 못합니다. 이 병도 이것도 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신뢰하고 그 끝에 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것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끝에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뒤에 아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걸 믿는 겁니다. 지금의 이것에 좌절하지 마세요. 이거 병 고치면 다른 병 또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의 원리가 우리가 체득될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찾고 그러면 질병이 물러갑니다. 그러면 서로 죄를 고하고 서로 부족함을 고하고 서로 겸손하게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과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의 앞뒤를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과 감사합니다. 저는 때로 좀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책들을 이렇게 보면 요즘 말하는 뉴에이지나 신년론자들 이런 책들을 보면 성경의 이 원리를 자기들은 가져다가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그 효력을 자기들이 그걸 사용하고 그걸 혜택을 입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감사노트를 쓴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네 가지씩 감사노트를 쓰다가 보니까 인생이 바뀌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거를 적용하면서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도 활용을 못하고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만날 때마다 상을 찡그리고 나누는 말이라고 하니 전부 다 부정적인 말들만 쏟아내고 그게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그게 병을 만들어요. 몸을 약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사랑과 감사를 행동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사랑하세요. 실제로 감사를 하세요. 삶의 문제들을 놓고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이 분명히 존재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은혜를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 가족들, 교우들 그냥 사랑하세요. 이게 항생제 일주일치 먹는 것보다 더 효과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사랑해. 만나면 좋은 얼굴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윽박 지르지 말고 저도 윽박 지르면서 살았어요.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하면 그게 병을 이기게 만들어줘요. 식구들 속에 있는 그 어두운 세력들을 물러가게 만들어주고 나에게 속에 있는 병들도 다 치료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 안에 나가 기도하면 염려를 바꾸어 기도하세요. 미움을 바꾸어 사랑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만드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꽉 찬 그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만드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문제를 겪습니다. 아내 캐시는 크론병, 몸이 이 모든 소와 내 기가 전부 다 문제가 생겨서 피를 쏟아내는 그런 병을 늘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4면 초과예요. 딱 막혔어요. 그럴 때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밤마다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생각해도 너무하다 싶은 제안을 해요. 밤마다 기도하세요. 며칠 해보고 끝나자는 게 아니라 밤마다 하자는 거예요. 가끔 한두 번 하자는 게 아니라 밤마다 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 하시는 얘기가 만약에 불치병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하나씩 꼭꼭 챙겨서 먹지 않으면 거르게 되면 몇 시간에 줌이 끊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끔씩 거르겠어요? 바쁘다고 며칠씩 거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방도가 없어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위력을 이 목사님이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어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마다 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세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니까 지금 이 병도 치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을 텐데 병도 오고 슬픔도 오고 고통도 올 텐데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는 신뢰의 계기가 신뢰의 경험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일로 시작해서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분명히 있으리라 그렇게 믿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신뢰를 경험하고 굳건하게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